성경을 순서대로 강론하는 것이 꼭 성서적이라거나 옳다거나 의도적이 아니라거나 하는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의도성이 있고 어떤 제목을 선택해서 적절한 말씀과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맡은 종들의 할 일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와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과제가 되겠지만 주님의 말씀을 순서적으로 상고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교회와 개인의 사건과 만나고 그런 사건을 다루게 하시는 조금은 원시적인 방법이 될지 모르지만은 생명의 계신 언제나 어떤 말씀으로도 역사와 만나고 우리 각자의 사건과 만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생명의 계시의 말씀을 강론해 가면서 신학적인 것보다는 성경을 바탕한 신앙의 부분들을 되도록 간결하게 다루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말씀을 순서대로 상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모든 상황을 말씀에 맞추시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해봤고 또 어떤 제목들은 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왜 저런 말씀을 전할까? 오해의 소지를 가지는 경우도 들어 있게 됩니다. 제목으로 전하다 보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서적으로 하다 보면은 제 의도라든가 또는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고 그래서 제안의 간격을 줄일 수 있다. 그런 이점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세계와 구원의 역사를 논하려면 요한 사도의 말처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21장 25절에 그런 선언에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유한한 머리에 무한을 상상한다는 것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차이일 것입니다. 순간을 가지고 영혼을 헤아린다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인간이 전혀 알지 못하도록 숨기시지는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계시라는 말 자체가 덮어놓았던 보자기를 걷어낸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뜻, 구원을 어렴풋이밖에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선자들을 보내셔서 구원을 준비시키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을 1장 1절부터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옛적에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계시의 절정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계시의 최종적인 계시라고 그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죄인된 인간이 뵐 수 없었던 하나님은 우리와 꼭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뵐 수 있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계시의 완전을 우리가 누리게 됐다고 하는 얘기죠. 먼저 복음서들의 특징들을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 이 복음서가 한 권이 아닌 사복음서로 쓰여진 것 자체도 우리 두뇌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의 역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같은 복음서의 기자인 누가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매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누가복음 시작하면서 1절에서 3절까지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받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조심스럽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읽습니다. 복음서들을 기록함에 있어서 물론 모두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긴 했지만 기록한 사람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선택을 받은 사도 두 사람,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과 요한이죠. 그리고 간접적인 경험자 두 사람이 있는데 마가와 누가입니다. 사복음서들은 각각 독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완전히 입체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서 역시 복음서가 한 복음서가 아닌 네 복음서로 쓰여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시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이 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앞뒤에 눈이 가득한 채로 밤낮 쉬지 않고 영광과 존귀 감사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세세토록 돌리는 내 생물을 비유하는 모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7절인데요. 이 마태를 비롯한 내 복음서의 내 생물을 비유하는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첫째의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의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의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의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네 가지 생물을 각각 이 복음서에다가 비유를 했다는 거지요. 사자는 뭡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왕 중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밀림의 최고의 왕인 사자로 비유하는 그런 상징을 우리는 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송아지 같다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종으로서 비유합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로지 종으로 오신 하나님. 그래서 족보가 없는 희생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래서 인간의 문제들을 오로지 해결해 주시는 예수. 종으로서 마치 송아지처럼 힘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고기를 먹게 하고 가죽을 신게 하고 입게 하는 절대적인 희생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마가는 송아지 모양으로 종으로서 비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의 얼굴 같다고는 뭡니까? 인자라고 하는 명칭을 쓰면서 누가 복음은 이방인의 복음으로서 가장 인간의 모델이 되고 표준이 되는 인간이 닮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계시하는 것이 바로 누가 복음 아니겠습니까? 나르는 독수리 같다고 하는 마지막 형상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비유합니다. 요한복음은. 제가 이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런 독특한 어떤 네 가지 형상을 복음 속에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나님은 네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 와서 이 복음을 기록하는 마태는 당시에 대중들로부터 별로 좋은 평판을 받지 못했던 세리로 본인을 비롯한 공간복음에서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세리가 마태만은 아니죠, 물론. 삭개오라고 하는 뽕나무에 올라갔던 사람도 세리장이었습니다만은 이 세리로 기록하는 것을 봅니다. 본인은 9장 9절에서 마태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세관에서 일하는 마태를 불러서 예수님을 쫓게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고요. 마가는 그의 복음서 2장 14절에서 꼭 같은 말씀을 쓰면서 한 가지 첨부하는 게 있는데 뭐냐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 그랬어요. 마태라는 사람이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것과 레위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고요. 역시 누가는 레위라 하는 세리, 레위라고 하는 다른 이름과 함께 그의 직업이 세리였다고 하는 사실들을 같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을 시작하는 초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약 성경들을 한번 순서적으로 읽어보려고 시도를 하다가 주저앉아버리고 마는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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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낳고를 계속하는 이 말씀에도 깊은 구원의 진리가 담겨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이론은 사람을 계속 낳지만 죄의 사람이 되어서 사망의 제물로 바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낳고 낳고 낳고는 사망에서 점점 생명으로 나아가는 낳고 낳고가 되었습니다. 마태만의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면 이 복음서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인 만큼 구약의 인용이 많으면서도 대단히 질서정연하고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 본래 쓰여진 헬라어로는 가장 이 짜임새 있고 규모가 있는 그런 복음서로 마태복음을 평가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은 본문의 말미에 나타나는 14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상당히 숫자적인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특징을 이 마태복음에서 본다고 하는 겁니다. 14대가 뭐겠는가? 왜 14대라 그랬을까? 유대인들이 대개 보면 7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상징적으로 신성한 숫자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를 7의 곱수, 14대요.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하는 추경학자들의 평가를 봅니다. 이 외에도 7이라는 숫자도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왔다. 12장 45절이라든가 또는 7번이라도 너에게 와서 용서를 빌거든 용서하라는, 그렇죠? 18장 21절에서 22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문둥병 환자 두 사람, 숫자적인 것들을 상당히 많이 기술하는 마태의 특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 산상보훈, 즉 5장에서 7장, 산상보훈 같은 교훈집들이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몇 군데를 들면 13장엔 뭡니까? 천국의 비유. 그 다음에 23장엔 유대인들이 가장 충격적일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 이런 교훈집들로 구성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역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만에 자주 사용되는 독특한 용어들이 있어요. 그때라는 말이 마태복음에 무려 90번이 나타납니다. 그때. 마침내 이런 뜻이겠죠? 뿐만 아니라 천국이라는 말이 33번, 그 다음에 달란트라고 하는 말이 무려 14번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는데 이런 것들도 역시 이 마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라는 거지요. 마태는 다른 복음들과는 독특하게 예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음을 증거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것은 혈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이고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회개치 않으면 버려질 수 있다는 두려운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3장 8절 9절에 그런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믿고 회개한 모든 인류들에 의해서 약속의 자리는 채워지고 오히려 약속의 자손들은 밀려날 수 있다는 경고를 역시 주는데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8장 11절에 12절에 그런 무서운 경고를 주고 있는 것도 역시 마태복음에 유대인들에게 주는 경계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라고 믿어집니다. 이러한 마태의 주장은 역시 오늘 우리를 늘 긴장시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안심으로 영적인 경계를 게을리하고 무사한 일하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산다면 역시 내가 가졌던 그 복된 자리는 다른 사람으로 채워줄 수 있다는 경계를 우리에게 무섭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생각하겠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귀중한 족보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낙호 해서 지루하게 보이지만은 말이죠. 가장 역사상 귀중한 족보라는 거죠. 어떤 불신의 사람들은 열을 내면서 항의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 족보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렇게 흥분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계보는 오늘 나를 살리기 위한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족보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루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말이죠. 이 족보는 바로 믿음의 족보인데요. 왜 온 인류의 시작인 아담부터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출발을 할까? 물론 누가복음은 비록 거꾸로 올라가는 기록으로 아담을 거쳐서 하나님에 이르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명으로 알고 순종하며 자신들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두 조상을 시작으로 출발하는 것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영광스러운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일까? 가장 이스라엘 최고의 영광을 구가했던 아브라함과 솔로몬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지 않고 다윗의 세계라 그랬을까? 비록 인간적으로는 실수가 많고 범죄한 두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할 줄 알고 육신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수용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주님은 이 죄악의 역사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이 족보, 귀중한 족보에서 만왕의 왕의 족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족보는 바로 이스라엘 왕가의 족보입니다. 인류의 많은 나라와 민족들의 왕의 족보들이 있지만은 작은 나라 이스라엘, 수없이 포로가 되었던 나라의 족보. 그러나 그 족보에 바로 모든 왕들에게 권세를 친해주시는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선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천하고 초라한 예수, 예수라는 이름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가장 비천한 이름입니다. 왜입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장 잔인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시무시하고 초라한 이름 예수에서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에 오르신 왕의 족보, 즉 위엄과 영광의 휘토, 이런 족보를 여기서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최고의 족보에서 우리가 보는 건 뭡니까? 구원의 역사를 봅니다. 어쩌면 가장 힘겨운 역사, 고난의 역사가 묻어있는 족보입니다. 방랑의 집시족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와 출애굽, 끝없이 반복되는 죄의 역사, 이 모든 것은 죄에서 고통하는 인류가 절망으로부터 빠져나오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품은 그런 족보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지루한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시가 뭔가, 그걸 생각을 하자는 거죠. 이 족보에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진실을 봅니다. 어떤 것도 숨김없는 하나님의 진실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감추어둘 수도 있는 것들이지만 하나도 가리지 않고 다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계시를 봅니다. 주님은 이 인류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완벽한 인간들만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허물과 실수와 수치와 아픔을 다 그대로 보시면서 그 수치스러운 죄의 역사를 구원의 물줄기로 바꾸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감추는 것보다는 어떤 수치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용서하시는 사랑과 공의가 이 수치스러운 뜻한 족보가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진실의 속성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내놓기만 하면 그것을 긍휼로 바꾸셔서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족보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두 번째 것은 뭡니까? 전 인류에 대한 사랑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자존심 하나로 뭉쳐진 이스라엘의 귀중 여기는 왕의 족보를 하나님은 여지없이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자들은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의 수에 쳐주지도 않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죄 많은 이방인 네 사람이 여기에 왕의 족보에,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이 족보는 여지없이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아니라 오히려 이 민족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창세전의 계획을 실천하심을 보여주고 계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 족보는 무엇보다도 죄에 신음하는 절망의 인간에 대한 긍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의 민족 속에서도 죄의 고통은 예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수많은 죄에 끈질긴 유혹의 역사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보호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거역하고 방황하는 광야의 반역, 가나안을 주었음에도 계속 죄의 역사로 뒤집히는 순환과 혼란의 사사시대, 르호보암으로 시작하여 수없이 범죄하는 왕들이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결과로 바벨론으로 이거하는 포로의 역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택하시고 선택하신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예외조항이 아님을 이 복음서의 서두에 낳고 낳고를 계속해서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초청하시고 품어주시는 어머니 같은 사랑을 이 족보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 중에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상하면 고치시고 또 고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나와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긍휼의 심장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 입은 우리 모두의 가슴이 되어야 합니다. 치유와 용서를 통한 소망을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족보는 혈연적인 인간적인 약점을 극복하시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2절에 그랬는데요. 여기서 시작되는 계보는 계속 장자가 아닌 차자로 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육신적인 혈연으로 누굴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삭은 누굴 낳습니까? 야곱이 아닌 에서를 낳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의 열두 형제 중에서도 유다가 네 번째잖아요. 첫 번째 르우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장 40절 41절을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은 인류 구원을 위한 구원의 모델이라고 봅니다. 앞에서 약간 언급한 대로 유대인들의 영광스러운 족보에 자리 잡고 있는 이방 여인 네 사람을 우리는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3절 상반절에서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 유다는 그냥 베레스와 세례를 낳고 이러면 좋을 텐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러고 있다고요. 성경에 가장 수치스러운 일 중에 한 가지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다말과 유다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창세기 38장 13절에서 26절에 읽게 되는데요. 유다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함입니다. 찬양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의 자녀들과 그의 행동 그리고 그것을 잘 이용하는 자부 둘 다 인간적인 면에서 결코 존경받을 만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불륜의 극치입니다. 그러나 역시 나중에 회개하는 유다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5절 상반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라는 말합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기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가까지 팔아먹는 야비한 매국노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중적이고 음란한 라합이 죄악의 민족과 단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받았다면 죄악의 수렁에 있다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걸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다는 거지요. 세 번째는 누굽니까? 보아스는 룻에게서 5절 중반절이죠. 여기 기록된 이방인 중에서는 그래도 제의를 동정을 받을 만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라는 것 자체가 환영받지 못할 이름입니다. 모압의 금호수 우상을 섬기다가 시모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귀한 룻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구원 얻는 약속의 모형입니다. 네 번째,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랬죠. 어쩌면 가장 극악한 협동의 범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가장 간교하고 잔인한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는 아무리 합리화하려고 해도 지탄받아 마땅한 관계였습니다. 물론 다윗 역시 자신의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까지 회개를 철저히 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중 꺼내기조차 꺼리는 실제로 역대기 기자는 이 관계의 사실을 기록하는 걸 누락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역대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열왕기서에는 나오지만은 역대기서는 이 사실을 갖다가 삭제해버립니다. 이 어두운 이야기가 이스라엘 왕의 족보의 중심에 올려져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중에 거론된 인물 중에 십계명에서 금지된 죄에서 빠진 것이 없음을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십계명을 낱낱이 다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다말이 구원의 족보에 올라있다면 기생이요 매국노인 나합이 족보에 오를 수 있었다면 간음과 살인의 원흉인 다윗과 밧세바가 이스라엘의 왕의 족보에 오를 수 있다면 그냥 단순히 용서 정도가 아니라 구원의 족보에 등재될 수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 족보는 죄의 신음하고 죄의 그늘에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죄인들을 초청하는 사랑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비록 300번째 여인일지라도 남의 것을 도적질한 사람일지라도 아니 살인을 저지른 사람일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새로운 거듭난 족보 하나님의 족보에 등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 험상궂은 족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콧대 높은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뭉개뜨리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초청하십니다. 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 여인은 그것도 중한 죄와 수치로 얼룩진 역사를 숨김없이 드러내놓고 오늘 같은 죄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짐짓 우리 자신들의 구원만 신경쓰고 남이야 어떻게 되든 신경을 쓰지 않는 무사한 일과 때로는 구원의 주님께 어렵게 찾아 나온 상한 심령에게까지 상처를 주는 말을 쉽게 내뱉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게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들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무서운 경계를 주고 계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에 수양과 수염소의 사이에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 도다 하셨느니라. 에스겔 선지자는 34장 17절에 19절에 이렇게 구원 속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거절하는 오히려 방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해서 무서운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바로 이 지루할 정도의 족보를 통해서 자만한 신앙의 자세를 경계하면서 그러나 그 반대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아무리 무서운 죄와 허물로 지탄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랑의 초청을 이 역사 속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절망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은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지금도 부르고 계신 것이고 신약을 시작하는 이 복음서의 서두에 지루할 것 같으면서도 이 깊은 의미를 인류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족보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이 족보의 당사자들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기록됐다고 하는 그런 자긍심 때문에 죄악에서 아직도 신음하고 고통하는 많은 죄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초청하는 것을 오히려 거절하고 방해한다면 이스라엘과 같은 수치를 우리는 마지막에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구원의 초청을 받고 그것에 응답한 우리들은 역시 더 많은 죄에 있는 사람들, 절망하고 좌절하는 죄에 있는 사람들을 이 구원의 메시지로 초청하는 그런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